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국은 오늘 한국 국방부에서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이는 북한에 증가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말을 목표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한개 포대로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으며 미한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입니다. 양국은 사드 배치가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한 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지역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 남부 텍사스주 댈러스 경찰은 시위 도중 발생한 경찰관 총격 살해 사건 용의자 3명을 체포했으며 네 번째 용의자는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네소타와 루이지애나주에서 백인 경찰관들이 쏜 총에 흑인 남성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어제 저녁 댈러스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대를 가장한 저격수들이 경찰에 총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경찰관 5명이 숨지고 적어도 6명이 다쳤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 경찰이 입은 최악의 총격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폴란드를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총격 사건을 공무수행 중인 경찰을 겨냥한 악랄하고 계획적이며 비열한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폴란드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청산이 원만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과 유럽연합이 질서 있게 새로운 관계 전환에 합의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각국은 금융안정과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유럽연합 정상회의 도널드 투스크 상임의장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만납니다. 미 백악관은 세 사람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관한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부의 이슬람 시아파 사원에 어젯밤 반군들이 폭탄 공격을 가해 적어도 36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이슬람교의 라마단 절기가 끝난 뒤 이드알 피트르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순례자들을 겨냥했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에 따르면 반군들은 먼저 두 명이 사원 입구에서 폭탄을 터뜨린 뒤 세 번째 공격범이 사원 안쪽으로 침투해 순례자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뒤 약 20여 명의 반군들이 현장을 장악했다가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해 30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그다드 도심에서 최근 자살 차량 폭탄 테러로 250여 명이 숨지고 200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난 지 며칠 만에 발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환경오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환경부는 환경 규정 준수와 오염 방지 활동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8개 추가 지역에 검열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열은 북서부 몽골과 닝샤 등 대규모 석탄 생산 지역과 옛 북동부 헤이룡장 산업지구 그리고 가난한 도시 지역인 남서부 윤난성과 광시성이 대상입니다. 중국 환경부는 올해 초 전국 어디든 검열단을 파견하고 오염 배출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 고위 관리들과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그의 고위 보좌관들의 비밀 정보 취급 부주의 여부에 대한 내부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 22건을 1급 비밀로 규정한 뒤 지난 1월부터 검토에 들어갔지만 미연방수사국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이를 중단했었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법무부의 불기소 방침이 나온 뒤 조사에 다시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8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국은 미한 양국의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관련해 베이징 주재 미국과 한국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 톰 말리노우스키 인권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관리들이 인권 유린 가해자로 낙인이 찍혀 나중에 대가를 치를지는 자신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다소 덥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국은 사드 체계가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미한 양국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양국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8일 한국 국방부에서 발표문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류재승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내년 말을 목표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한개 포대로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으면서 미한 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입니다. 양국은 사드 체계 배치가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한 동맹의 현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day's decision is a critical one in advancing the capabilities of the ROK-US alliance.
토머스 벤달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은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한 양국이 군사력과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양국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벤달 참모장은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미한 동맹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순간이 되겠지만 아직 할 일들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고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지역은 빠르면 이달 중에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류재승 정책실장은 미한 공동실무단의 운용 결과 보고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되는 대로 배치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후속 발표를 늦어도 수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실무단이 지난 수개월간 검토를 통해 한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고 사드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류 실장은 앞으로 미한 양국이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 법적으로 부지 공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 배치 사드 체계가 실전 운영될 수 있는 시기를 내년 말로 목표하고 있다며 더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겨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7일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과 그 이유를 미리 통보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지난 2월 7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고 이어 3월 4일 사드 배치를 논의할 미한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드 배치 결정 여부와 배치 후보 지역을 검토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보다 촘촘하게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사드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이 지상에서 40에서 150km 상공에 도달했을 때 요격이 가능합니다. 사드 한 개 포대는 종말 모드 레이더 한 대와 발사기 6대,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됩니다. 한 개 포대의 가격은 미화 약 13억 달러, 요격미사일 한 발은 약 950만 달러에 달합니다. 사드의 종말모드 레이더는 조기 경보용과 사격 통제용으로 나뉘는데 한국엔 중국이 우려하는 조기 경보용이 아닌 사격 통제용 레이더가 들어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기 경보용 레이더는 전방 120도 범위 안에서 최대 2000km, 사격 통제용 레이더는 최대 600km 떨어져 있는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40km 이상 고도에서 직격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벤달 주한 미군 사령부 참모장은 한국 내 사드 배치가 미한 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의 설명입니다.
사드 자체가 이제 무기체가 신뢰성이 없는 확고한 무기체계니까 신뢰성이 높은 무기체계니까 어쩌면 안전이라든지 미사일 방어에 대한 효과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보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에 떨어지기 전에 다층으로 방어하는 체계가 갖춰지는 것으로 그만큼 방어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패트리어2로 하층 적어도 방어가 가능하지만 사드가 배치되면 40에서 150km의 상층 방어까지 가능해져 그물망 같은 다층 방어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미사일이 한국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개념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도 사드의 한국 배치는 발사된 적의 미사일을 중간에 격추하는 방어력 강화 측면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지만 사전 억지력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억지 효과가 매우 이제 높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미사일 이런 걸로 지금 미국을 위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관기지 자기네 이제 무수단을 그렇게 여섯 차례 막 집중적으로 제재받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시험 발사를 하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 측면이 아태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해서 자기가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괌에는 사드가 배치가 되어 있고 이제 이번에 우리도 사드 배치를 하면은 그 부분이 이제 사실상 다 커버가 되는 거고
이호령 박사는 또.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의 경우 사거리를 최대치로 했을 때 태평양 괌까지 타격이 가능하지만 각도를 높여 발사하면 한국 땅에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컨대 북한이 북한 내에서도 북쪽에 배치된 무수단의 발사 각도를 높여 사거리를 900km로 짧게 잡고 쏠 경우 한국의 부산 지역이 목표가 될 수 있고 이때 사드가 방어 체계로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호령 박사는 다만 외부의 공격을 100%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다며 현재 사드 말고는 단기간 내 북한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없다는 측면에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늘 각각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한 양국의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관계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실현에 도움을 주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각 당사국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정반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베이징 주재 미국과 한국 대사를 각각 불러 강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도 외교부 성명을 통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의 행보는 전 세계 전략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긴장된 정세를 고조시키고 비핵화 목표 실현 등 한반도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는 이 제재 명단에 오르지 않은 다른 대다수 북한 관리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미 고위 관리가 강조했습니다. 톰 말리노우스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가 어제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인권 유린 가해자로 낙인이 찍혀 나중에 대가를 치를지는 북한 관리들의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곤 기자와 말리노우스키 차관보의 인터뷰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말리노우스키 차관보님 반갑습니다.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최고 지도자 등 핵심 관리들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정부의 이런 조치가 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겁니까?
One of the things that we want to do is to tell people inside North Korea that we know what is happening.
우리는 이번 조치를 매우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북한 국민들에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그저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제노동 수용소의 존재를 압니다. 우리는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체포되고 심지어 살해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이 VOA 같은 외부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 신변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삶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런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책임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들의 이름을 이제 밝히려는 겁니다. 가장 큰 책임자는 물론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입니다. 어느 나라든 지도자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다른 관리들의 이름도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수뇌부 아래에 있는 관리들이죠. 이를테면 강제노동 수용소 운영 책임자들, 탈북민들을 체포하는 책임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책임자들이 알길 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있고 당신의 이름도 압니다. 언젠가는 당신 또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왜 이제 오른 겁니까?
Well, I think we have tried very hard to resolve problems with
우리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과 문제들을 풀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도발적 행태는 더욱 늘어만 가고 주민들은 한국과 세계 다른 곳의 주민들이 매일 누리는 권리를 외면당한 채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책임자들의 이름을 실상과 함께 공개해 세상 누구나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제재는 전쟁 선포라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it's the fourth time they have this year that Pyongyang has said that something that we or South Korea have done is
북한이 올해 들어 미국과 한국에 전쟁을 선포한다고 한 게 이번이 네 번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수사는 그 우리가 북한 정권으로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것으로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모든 게 폭력과 전쟁에 관한 겁니다. 한반도 전쟁 관련 언급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관해 얘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적 해법입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권리와 목소리를 주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이런 권리를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국무부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 수뇌부뿐 아니라 중간급 관리들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관리들이 기존의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If there is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 think many of those officials know that someday there will be.
한반도에 변화가 온다면 저는 많은 북한 관리들 역시 이런 변화의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인권 침해 가해자로 낙인이 찍힌 관리들은 이런 기록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 관리들도 언젠가는 지금보다 훨씬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새 직업과 삶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북한 주민들에게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인권 침해 가해자로 낙인이 찍힌 것은 그들의 미래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관리들이 미래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I think the message here is really directed at all those other mid-level officials in the system.
이 보고서의 직접적인 메시지 대상은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르지 않은 99.9%의 다른 북한 관리들입니다. 메시지는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북한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게 항상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때로는 상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처벌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어찌됐든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처형에 관여하거나 관련 직책을 선택하면 또 수감자들을 고문하거나 강제수용소 운영, 보다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는 탈북민들을 추적해 체포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미래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게 관리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이런 행보를 공세적 차원에서 보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우려하고 관심을 갖는 건가요?
I think we have learned over many, many years that if people, ordinary people do not have
우리는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 못하면 평화를 성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아주 오랜 세월을 거쳐 배웠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며 한국처럼 정부의 책임 여부를 추궁할 수 있을 때 전쟁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집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평화와 안정이란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길 바랍니다.
북한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당국의 정보 통제로 주민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국제사회가 이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I'm not sure if I agree. I think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fully capable.
제가 그런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충분히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BOA 라디오 방송 듣기를 선택한 북한의 청취자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생각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도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돕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북한 주민들은 정보와 단절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부가 주민들이 외부 세계나 자신들의 역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국가에 관해 유익하고 비판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VOA 같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이 현재 그런 비판적 사고 능력을 많이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보고서와 오늘 인터뷰에서 북한의 중간급 관리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관리들과 주민들에게 각각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The messag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is we know what you are experiencing. We hear from you. We hope.
우리는 관리인들 여러분도 또한 많은 면에서 감금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항상 바른 선택을 할 자유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매우 어려운 일들을 하도록 강요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여러분이 일부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이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관여하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북한 주민들께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서 더 듣고 주민 여러분은 우리에 대해 더 듣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앞으로 더 많이 알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한국의 형제자매들, 미국과 모든 민주주의 세계에서 누리는 권리를 향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은 어려운 여정이겠지만 미국은 북한의 그런 평화로운 변화를 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 국무부 톰 말리노우스키 차관보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정부 핵심 관리들을 제재 대상에 올린 미 국무부의 최근 보고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는 김명권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권 유린과 관련해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리기까지는 오랜 과정이 있었죠.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의 잇따른 지적과 국무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꾸준히 촉구해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적이고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건 2014년을 전후한 시점이었습니다. 북한은 2013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공개 처형해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이어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장성택 처형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난폭하고 무자비한 인물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연례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선 북한에서 대규모 고문과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North Korea, a UN Commission of Inquiry recently found clear and compelling.
당시 케리 장관이 각국 인권 실태를 발표하면서 북한 상황을 개별적으로 상세히 묘사한 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케리 장관은 2014년 5월에도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We strongly supported the extraordinary United Nations investigation this year that revealed the utter grotesque cruelty of North Korea.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거듭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 처형 등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전적으로 기괴한 잔인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무렵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리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는 북한 핵과 인권 문제는 상호 배타적이거나 모순된 정책 목표가 아니라는 말로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만큼 인권 문제도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다루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례적인 언급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f course, we're also deeply concerned about the suffering of the North Korea.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힘을 모아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막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 2기에 접어들면서 미 행정부 내에선 북한 인권과 핵 문제를 하나로 묶는 움직임이 두드러졌고 이후 북한과 관련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고위 관리들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류는 국제 무대로도 확산돼 미국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표결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안보리는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으로 인권에 관한 우려를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무부 등 정부기관들의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독립적인 정부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각각 연례 인권보고서와 인신매매보고서 그리고 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북한 정권의 탄압을 비판하면서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지정한 것을 대체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북한 인권 대응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U.S. has made this on human rights grounds. And what it says is that there are certain actions that are beyond.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로 북한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조사해 제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는 오바마 행정부가 마침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공화당 주도의 미의회가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민주당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지목한 것은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미국과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대화를 거부한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Over the last two years, there have been numerous attempts made by the administration to reach out to the DPRK to discuss the human rights situation.
미국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북한과 인권 문제를 논의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도 이룰 수 없었던 오바마 행정부의 좌절감이 부분적으로 반영돼 있다고 자누지 대표는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외교정책 포커스의 존 페퍼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위해 당근 대신 채찍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And I think what the administration would like to do is to force the hand of Kim Jong-un and to, you know, push him into
오바마 행정부의 의도는 김정은을 압박해 미국과의 협상에 나오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페퍼 소장은 또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페퍼 소장은 북한이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경색된 미북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맨스필드 재단의 자누지 대표도 당분간 미북 관계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ll, look, U.S. North Korea relations right now are at a low point, and they are likely to get worse before they get better.
미북 관계가 지금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조치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미북 관계 개선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repeatedly indicated that it has no intention of abiding by required UN security.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나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약속과 그에 따른 의무를 지킬 의향이 있음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고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행동의 변화를 보일 때까지 미북 관계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따른 대북 금융 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북한이 더욱 고립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nd the U.S. action will not only have direct financial impact, but could have powerful secondary repercussions.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가 북한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다른 나라 은행과 기업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꺼리게 됨으로써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고 정권이 더욱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라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면 시행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클릭너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교정책 포커스의 페퍼 소장은 대북 제재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So yes, I mean they are symbolic. So the sanctions are not going to have an effect on the things.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미국 내 자금 동결과 금융 거래 중단, 미국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이는 대체로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은 어떤 제재든 이에 적응해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고 페퍼 소장은 덧붙였습니다. 맨스필드 재단의 잔우지 대표도 미국의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움직임이라면서 따라서 제재의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양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유럽 폴란드에 머물고 있는데요.
네.
최근 유럽의 당면 과제 중에 하나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가 질서 있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일본 의회의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가 이번 주 일요일에 치러지는데요.
네.
아베 정부가 헌법 개정을 위한 의석 수를 무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일본 언론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어서 영국에서 여성 총리가 26년 만에 탄생할 거란 소식이 있고요. 미국 남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이 경찰 총격으로 인한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던 중에
네.
이 경찰관들이 저격당해서 5명이 숨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영국 신문에 기고한 글이 오늘 보도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영국 유력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가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문제와 관련한 오바마 대통령의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예.
영국과 유럽연합이 새로운 관계를 향해 질서 있게 옮겨가는데 서로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다른 모든 나라들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집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영국 신문에 글을 기고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예, 영국이나 유럽연합이나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네.
영국의 이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언제 시작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영국과 나머지 회원국 사이에 합의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예, 지금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양희 기자 목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해서 좀... 예.
네.
지금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예.
자, 세계 주요 증권 시장이 악영향을 받는 등 이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이 이어져 왔는데요.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혼란과 불안정을 가라앉히기 위한 국제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예. 보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폴란드에 머물고 있고 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영국 신문에 글을 기고하면서 영국과 유럽연합의 어떤 그 탈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희망을 피력한 건데
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영국과의 동맹 관계에 있어서도 뭐 미국은 변함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군요.
네, 기고문에 실은 내용인데요.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변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명심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 나토에서 영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영국이 나토의 유능한 회원국으로 남을 것을 믿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나토에서의 영국의 역할이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식이 오늘 나왔는데 영국이 폴란드에 병력을 보낼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영국이 나토 임무 수행의 일환으로 폴란드에 500명 또 에스토니아에 150명을 각각 파병할 예정이라고 영국의 BBC 방송이 오늘 전했습니다.
예.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무력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에 이 나토와 긴장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요. 마이클 펠런 영국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행하는 더 이상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파병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네. 나토가 최근 동유럽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틀 동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진행되는 나토 정상회의 의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린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이 나토 정상들 간의 논의되고요. 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영내 안정에 미치는 영향, 또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조직 ISI를 비롯한 테러 세력의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오는 일요일에 실시되죠?
그렇습니다. 일본 의회의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가 오는 10일 치러지는데요.
네.
이 집권 자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본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 공명 두 당하고 오카사 오사카 유신회 그리고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이렇게 일본 총리의 개헌 계획에 찬성하는 정파들이 이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석수인 전체 3분의 2 이상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집권 세력이 압승을 거둔다면 아베 총리가 그동안 임기 중에 헌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그 개헌 추진이 확실한 힘을 받게 됩니다.
개헌이 가능한 의석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그렇다면 아베 총리가 헌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예, 이 일본 헌법 제9조 이른바 평화 헌법을 전면 개정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인데요.
예.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일본 집권자민당은 이 헌법의 자주적 제정을 기본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죠.
예. 평화 헌법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로서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왔죠.
네.
군대를 갖지 않음으로써 결국 전쟁을 포기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명문화한 것이 바로 이 평화헌법인데요. 그래서 일본이 자국의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무력 체계인 이 자위대를 결성해 운영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아베 총리가 중심이 된 집권 자민당과 일본의 보수 세력이 2차 대전은 끝났고 70여 년이 흐른 만큼 이제는 자주 헌법으로 대체해서 일본의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예.
개헌을 주장하는 일본 정치인들은 현행 헌법이 2차 대전 직후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고 이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어쩔 수 없이 헌법을 수용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네.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평화 헌법의 핵심은 앞에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교전권을 부정하고 또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이 부분인데
네.
그렇다면 이른바 자주 헌법으로 바뀐다면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 정치인들은요 이 평화 헌법을 폐지하고 국가의 자주성을 세우는 이른바 자주 헌법을 만들어서 정식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보통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그동안에 일본의 정치 세력들이 헌법을 바꾸려는 노력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이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서 좌절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네.
하지만 보통 국가가 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은 그동안 계속 있어왔죠.
그렇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한 후에서는요. 이 집단 자위권이라는 개념이 폭넓게 사용되어 왔었죠.
예.
자위대의 활동 근거인 그 자위권을 일본 밖에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집단이란 말을 추가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평화헌법을 고치지 않아도 특정한 요건 아래에서 자위대의 해외 파병 등이 가능하다는 헌법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예.
이 집단 자위권을 용인하는 헌법 해석이 지난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승리한 다음 해에 나왔기 때문에
예.
이번 집권 세력이 선거에서 이기면 조만간 평화헌법 조문 자체를 고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게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 이외에 또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네, 일본 정부가 이 아베노믹스를 변함없이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에 일본 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는 이 반작용으로 국제 투자자들의 그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는 일본 엔화로 몰리면서 엔화를 빨리 사들이면서 엔화 가치가 빠르게 올랐는데요.
예.
이런 신엔고 현상 때문에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네.
기업들의 생산성에도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정책은 엔화 가치를 낮게 유지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엔저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신엔고 현상에 영향받는 최근의 이 경제적인 혼란이 아베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 혼란스러운 영국에서 여성 총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군요.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국민투표 직후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힌 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후임을 뽑기 위한 집권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이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하고 앤드리아 레드썸 에너지 차관이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예.
이 두 사람 모두 여성인데요.
네.
이 남성 정치인인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이 표 대결을 벌였는데요. 미미한 표차로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여성 총리가 나올 거는 이제 확실한 거죠.
이제 누가 되느냐가 이제 관심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선 투표에 오른 후보 두 명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 메이 내무장관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선거전 당시에 유럽연합 잔류파 또 레드썸 차관은 탈퇴파 쪽에 서서 일산 그 성향이 다른데요.
예.
차기 영국 총리의 주요 임무가 유럽연합 탈퇴 실무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탈퇴파였던 레드썸 차관이 직위에 더 어울리는 인물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메이 장관이 또 오랜 정치 경력으로 인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네.
결선 투표에서 유리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결선 투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이번에 최종 후보에 올린 두 사람을 결선 투표에 올린 1, 2차 투표는 영국 집권 보수당 소속 300여 명의 참여로 진행됐는데요.
예.
예정된 결선 투표는 전체 보수당원 15만 명이 직접 참가합니다.
예.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9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9월쯤이면은 영국의 여성 총리가 이제 등장을 하겠군요.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영국의 유명한 여성 총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마가렛 대처 전 총리인데요. 영국의 최초의 여성 총리로서 다양한 업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소식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며칠 흑인들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경찰관들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그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최근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던 중에 경찰관들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관 5명이 숨지고 최소한 6명이 다쳤는데요.
예.
부상자 가운데는 민간인 2명도 포함됐다고 미국의 CNN 방송에 전했습니다. 당국이 용의자 3명을 체포했고요. 한 명은 경찰과 대치 중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경찰을 겨냥한 공격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발단이 된 겁니까?
예, 어제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최근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네.
이 달러스 시내에서도 역시 평화적인 시위가 열렸고 경찰이 이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출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위가 끝날 무렵에 갑자기 총성이 울렸고요. 시위자들이 놀라서 흩어지면서 큰 혼란이 일어났는데요.
예.
경찰 당국은 이 경관들이 높은 곳에서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처음 이 소식이 전해질 때는 경찰관 한 명이 숨졌다라고 일보가 전해졌는데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난 거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용의자들을 추격하던 경찰이 이 실내 주차장에서 무장한 남성과 대치를 했는데요. 브라운 경찰국장에 따르면은 이 남성이 사방에 폭탄을 설치해 놓았다면서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이 남성이 경찰과 대치 끝에 숨졌는데요. 달라스 경찰 당국은 폭탄을 단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해서 용의자를 살해했다고
그렇군요.
밝혔습니다.
그 최근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는 중에 이렇게 또 사건이 발생한 건데 그렇다면 네. 범행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요. 데이비드 브라운 댈러스 경찰국장은 숨진 용의자가 경찰과 대치 중에 최근 흑인 사망 사건에 분노를 느꼈고 백인들 특히 경찰을 살해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또 어떤 단체에도 연루돼 있진 않고 단독으로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찰을 겨냥한 이 총격에서 또 경찰이 이렇게 한꺼번에 희생된 건 굉장히 이제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경찰에게 있어서 지난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 사건 이후 그 최악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폴란드를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경찰을 대상으로 악랄하고 계획적이며 비열한 공격이 일어났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이 평화적인 시위 도중에 일어났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위대들은 왜 모인 겁니까?
네, 지난 화요일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즈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데 이어서 다음 날에는 중서부 미네소타주 펠콘하이츠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예.
희생자가 이 총에 맞는 장면 또 사건 직후의 장면 등을 담은 동영상이 빠르게 인터넷에 오르면서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됐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양의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다소 덥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구름이 조금 끼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1도, 낮 최고 기온 32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오릅니다. 양덕 역시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구름이 조금 낀 가운데 대체로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부성과 강계, 희천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고요. 중강, 신의주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황해도 역시 낮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해주 32, 용현 30, 개성 32도, 신계 31도입니다. 함경남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고요. 심포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해산 낮 기온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이 조금 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28도, 삼지연은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서해북부 모두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 아래로 그리 높지 않겠습니다. 네, 7월 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국은 오늘 한국 국방부에서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이는 북한에 증가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말을 목표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한개 포대로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으며 미한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입니다. 양국은 사드 배치가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한 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지역은 빠르면 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응해 러시아가 동부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의회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인 스푸트닉에 따르면 예프게니 세레브레니코프 러시아 상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 결정은 러시아의 군사 계획을 겨냥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레브레니코프 부위원장은 국방부와 협력해 미사일과 지상군 병력 배치 등 동부지역 군사력을 강화하는 모종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사드 배치 결정은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남부 텍사스주 댈러스 경찰은 시위 도중 발생한 경찰관 총격 살해 사건 용의자 3명을 체포했으며 네 번째 용의자는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네소타와 루이지애나주에서 백인 경찰관들이 쏜 총에 흑인 남성 2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에 대해 어제 저녁 댈러스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대를 가장한 저격수들이 경찰에 총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경찰관 5명이 숨지고 적어도 6명이 다쳤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 경찰이 입은 최악의 총격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폴란드를 방문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청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과 유럽연합이 질서 있게 새로운 관계 전환에 합의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각국은 금융안정과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유럽연합 정상회의 도널드 투스크 상임의장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만납니다. 미 백악관은 세 사람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관한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은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와의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부의 이슬람 시아파 사원에 어젯밤 반군들이 폭탄 공격을 가해 적어도 36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이슬람교의 라마단 절기가 끝난 뒤 이드 알 피트르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순례자들을 겨냥했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에 따르면 반군들은 먼저 두 명이 사원 입구에서 폭탄을 터뜨린 뒤 세 번째 공격범이 사원 안쪽으로 침투해 순례자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 뒤 약 20여 명의 반군들이 현장을 장악했다가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해 30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환경오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환경부는 환경 규정 준수와 오염 방지 활동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8개 추가 지역에 검열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열은 북서부 몽골과 닝샤 등 대규모 석탄 생산 지역과 옛 북동부 해륭장 산업지구 그리고 가난한 도시 지역인 남서부 윤난성과 광시성이 대상입니다. 중국 환경부는 올해 초 전국 어디든 검열단을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